예.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 자리가 그 자체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강단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예틀과 새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틀과 새틀. 예틀을 깨버리고 새틀을 갖춰야 된다. 이게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예틀을 깨야 되는 이유, 새틀을 갖춰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져 있더라고요. 사단이 여전히 예틀을 가지고 내 삶에 틈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깨야 되는 이유, 새틀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받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의 근원, 이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총력을 다 기울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이유를 가지고 예틀을 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향은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본.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사실 그 가문이 굉장히 잘 사는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그 가업을 이어받으면 얼마든지 부자로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떠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의지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걸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신앙 혹은 불신앙이요. 가정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저주와 혹은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 렘넌트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틀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틀 버리란 말 하지 마라. 제발 버리라고 좀 하지 마라. 맞는 말 같은데 왜 그러실까 보니까 어느 날또그 쓰레기통에서 막 주워 와가지고 그 버렸던 거 다시 주워 와서 그거 가지고 있대요. 그걸로 살아간대. 그러니까 제발 깨트리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예틀이 우리 삶을 완전 사로잡고 있고 그 배후에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도록.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틀을 갖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틀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으로 주셨거든요. 이 복음에만 집중된 삶,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현장에서 고백해내면 무엇이 바뀌냐?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열방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면서 그럼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어떻게 이 현장을 정복할까? 다스릴까? 이걸 고민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존재,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축복,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삶 자체를 이 언약으로 고백하면서 전도 24시로 드리는 거죠. 근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전 세계 현장, 저 이슬람 현장을 살리자. 물론 중심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 현장에서.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집중 훈련을 하는데 한 사역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락방 하자는 얘기를 안 한다. 아무도 공부에 방해되는 것만 얘기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다락방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연령과 상관없이 복음 깨달은 모두가 이 현장의 정복자로 서 있는 게 우리의 그림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렘넌트들부터 우리 사역자들까지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과 함께 들었는데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트를 허락하사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응답이 무엇이냐? 강단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때그때 참고해서 보는 강단 말씀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 아침에 묵상한 강단 말씀이 저녁 때 되니까 모든 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은요, 자기 삶을 이 말씀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 내가 이 일에 증인되어 있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먼저는 사람과의 만남이죠. 이게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축복된 만남이 됩니다. 또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 있죠. 불신자들은 그걸 만날 때마다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영적인 썸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적인 썸이신 거이죠. 예틀을 깨고 또 세틀을 갖춤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집중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좀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중북권 청소년 집중 훈련 때 봤던 영상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그런 영상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연결해서 좀 볼만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슬람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50년까지 6,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잃고 무신론자가 되고 있는 데 반해 이슬람교는 자연 출산만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70년엔 이슬람교인의 수가 기독교인의 수를 넘어서 가장 큰 종교가 된다고 예측합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이슬람이 인구수 10%를 넘기면
감사의 사망자 수는 228명까지 늘었습니다.
어김없이 테러가 발생합니다. 한편 불교가 절대적인 아시아는 교회보다 대형 우상신전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국민의 95%가 불교인 태국. 매일 아침 불교 경전 소리에 일어나 스님에게 공물을 바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태국에선 1970년대부터 명상운동을 펴는 다마카야 불교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This sprawling complex just north of Bangkok, nearly 10 times the size of the Vatican City, is home to the Dhammakaya Temple. The temple claims some 3 million followers worldwide. Many of them gather here each weekend to pray, meditate, and make donations. The Buddhist sect is one of the biggest religious movements in Thailand.
이런 태국에선 1300년대부터 매춘이 합법입니다. 매춘을 통해서라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태국 불교의 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이어 국민의 90%가 불교인 캄보디아에선 3만 명의 어린이가 매춘업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직접 딸을 팔기도 합니다.
She was 13 years old when she lost her virginity. For the last few years, Rotha has been working as a street prostitute for her boss, who gives her food and a place to sleep.
ยังถือบ้านจังให้เกยังถือบ้านจังให้ไปยังเต้าจุงกับยังปักปักยังหลาหล่อปักยังหลากรอไปอัดเตียงยังชื่อยังใจชื่อแต่ก่อนถ้ายังเธอไม่ยังก็ได้ยังถ้ายังจังคำใจจึงเอาสักคำไหมไปมุ่นยังจังคำท่าขยิมลงพลาดประตูนะ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우상 국가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재앙지대가 됩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각국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장, 또 그 가운데서 복음 가지고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재건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본 이 영상입니다. 우리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현장에 서지 않으면 그 땅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집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이요, 각자의 방법으로 이 집중을 두고 도전을 하고 있고요.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예, 겉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세가 막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서 있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집중의 승리함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집중이란 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우리 나누자면은,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과 몸이요, 이 네 가지가 일치되는 겁니다. 이게 집중의 키포인트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삶이 집중되지 않고 또 그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 분열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집중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분열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이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의 키는요, 마음, 생각, 영혼, 몸이 일치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이, 높다란 뜻이고 캄 다운은 진정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주로 집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우리를 영적으로 힘있게 만들어주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때론 흥분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을 얻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종교들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조용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걸 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때로는 집회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껏 끌어올려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는요, 우리 혼자 서 있거든요. 현장에서 혼자 있는 그 외로운 그 시간을요,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만드는 그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calm down,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분명히 도전해야 될 것,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 모습들을 두고 우리가 삼원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집중이라는 것을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걸 도전하고 있고 마음, 생각, 영혼, 몸이 하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그 집중을 하는가? 어떤 힘으로 그 집중을 해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무엇으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잘못된 집중과 또 성경적인 집중을 좀 나눠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집중입니다. 잘못된 집중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소재했더니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은 집중은요, 오히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접신운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3단체를 보면요,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또 유대인,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엄청난 단체인데요, 이 단체들이 엘리트들과 성공자들을 앞세워서 지금 계속 명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 전 국제적인 기업들은요, 그 회사 안에 명상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엘리트들이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왔을 때 그곳에서 명상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그들은 모르죠. 그게 오히려 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많은 유명인들이요, 여기에 계속해서 동조하고 이걸 지지하고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불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스테이가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전국에 137개의 사찰에서요, 절에서 이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매년마다요, 몇십만 명이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영적인 치료, 또 건강의 치료를 얻는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참여하고 있고요. 관광 코스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면요, 먼저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108배입니다. 108배. 예, 108번을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엎드려서 절하는 거거든요.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비우죠. 계속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음식은요, 다른 나라 그 요리사들이 와서 배우고 싶을 만큼 굉장히 전문적으로 건강 요리를 막 개발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거 있죠. 보니까 각 절별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홈페이지에서 완전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소울 스테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템플 스테이의 그 프로그램을 약식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죠. 근데 역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슬람, 알라신을 섬긴다,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캠프 때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정시기도 합니다. 시간 알람을 정확하게 맞춰놓고요. 어느 정도냐, 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앞에 교수님이 서 있는데도 옆에다가 그거 깔아놓고서 절하는 거 있죠. 수업 시간에. 교수가 뭐라고 하면은 자기들 교세를 가지고 그 교수를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자부심 있게 합니다. 우리처럼요, 막 예배 드린다 막 헐레벌떡 오는 게 아니라 이미 5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몸도 정결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예,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뿐만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들이 이제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꾸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 있냐면 물 마실 때 얼만큼 호흡해야 되는지도 다 써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힘줄 때도요. 어떻게 힘줘야 되는지, 어떻게 힘줘야 혈압이 안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율법을 먼저는 그들만의 정시 기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이 거기에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이 이 이슬람 교도고지 않습니까? 이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세력이 확장되는 종교가 카톨릭인데요. 카톨릭은 우리가 하는 사모늘이요. 정확하게 딱 기도문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하면은 그 몇 월 며칠자 기도문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 만들어야 되죠. 사문을 들어야 되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기도문 365일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그거 읽기만 하면 돼요. 성당 아무 때나 하루 중에 하루 한번 가가지고 읽기만 하면 돼요. 단순한 것 같지만 모든 천주교인들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인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외 사회비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신비주의, 신비운동, SGI. 우리 교회 이쪽 뒤에도 크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남묘호랭개교죠. 그 남묘호랭개교가 그들이 보고 있는 어떤 경전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린 기도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은 진땀을 빼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남묘호랭개교. 이걸 100명이 동시에 하면 개굴 소리만 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막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진지하게 집중해서 합니다. 예. 뭐, 귀신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 집중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그 사입이죠. 천리교인데요. 그 일본 나라현이라는 곳에 천리시가 있습니다. 시 이름이 천리예요. 왜냐하면 그 시의 90%가 50만 명 중에 90%가 천리교 신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게 그냥 천리교인 거예요. 경제, 정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래서 다 똑같이 옷 입고요. 그 천리교가 생겨난 게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과 그 남편 병 낫게 해달라고 굿해달라고 했더니 그 무당이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신받아가지고 굿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여자가 세운 종교가 바로 천리교입니다. 그 교세가 얼마나 확장되는지요. 전 세계에서 각종 질병에 걸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천리교에 찾아온다니까요. 그 문화를 형성함으로 아예 그 집중하는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물론 이 정통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도 이들이 가진 이 잘못된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집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10분의 1을 드린다 해서 이 2시간 반이나 3시간을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세워놓고서 계속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안 하면 구원이 멀어져요. 구원이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배 한번 보려면요 몇 개월 동안 그 수료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매일마다 저녁 때 나와서 성경 공부한다면은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걸 한다니까요. 왜냐? 그게 그 자체가 구원이고 또 그걸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또 월급도 줘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거기 참여를 안 하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요. 완전히 이 시스템, 잘못된 집중의 시스템을 가지고 완전 자기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집중의 모습이거든요. 율법과 신비와 박해주의. 물론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도구예요.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사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자체가 최고의 신비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박해주의. 우리가 물론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의 모습이 되고 또 그 자체로 전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신비와 이 박해 이것은 도구가 되어가지고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된 집중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리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요 집중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왜냐?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 아무리 집중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 집중의 방법 그 내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처럼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중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집중을 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모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요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디에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단, 진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왕의 권세로 완전히 이기셨고요. 그리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권세, 제사장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이요 선포될 때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굳이 설명하자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 듣고 믿고 그 성취를 보는 것.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많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 말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를 보는 게 우리의 삶의 사실 전부인 거 있죠. 어느 정도까지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고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 인생을 두고 설명을 하면요 먼저 과거입니다. 과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원어적으로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모든 과정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의 과거요. 아무리 상처가 깊고 아무리 지우고 싶은 아주 끔찍한 과거가 있을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제과점에 서울의 어떤 제과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돈을 훔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12시 반쯤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머핀, 빵을 한참을 먹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먹더니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케이크를 또 먹어요. 그리고 무려 4시간 동안 계속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카운터에 있는 30만 원만 들고 나갔거든요. 그 CCTV를 주인이 4시간 동안 먹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SNS에다 뭐라 했냐? 너무 고맙더라. 야, 우리 집에 이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자기 본업을 잃고 4시간 동안 케이크를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아예 그 케이크 제목들을 다 바꿨어요. 도둑이 픽한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되게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었냐. 거기가 이제 건강한 케이크를 파는 곳이라고 해서 이 주인이 되게 불안했대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지금 막 매출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뉴스를 또 타는 바람에 광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댓글에다 그랬다니까요. 고맙다고. 도둑한테 고맙다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사단이요,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틈탑니다. 근데요, 이 집중 속에, 성경적 집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를,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거기에 시달리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사단이 도대체 그 케이크를 어떻게 먹느냐 그거 바라봤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의 부분을 사단이 그렇게 틈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틈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어. 상처가 아니죠. 이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성취됩니다.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다 적겠습니다. 제가 시판 분배를 잘 못해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주저함 없이 이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전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막 실력을 갖춰가지고 증인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그것을 그대로 써서 증인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보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3장 1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10장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 다 보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이 언약 안에서 증인이 되었음을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증인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지 안 될지 불안하다면 어떻게 이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에게 쫓겨서 핍박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부족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취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된 집중을 통해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춤으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도전해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 일치되도록,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예틀을 깨고 빨리 내 삶 속에 강단이 일치되는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 분명히 그 렘넌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 오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표, WRC나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그런 스케줄들이 주어질 때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핑계들 때문에 훈련 못 받는다, 흐름을 못 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요, 현장에 집중함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도전하고 체험하는 거죠. 근데요, 실제로 도전하자고 그러면 벌써 또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집중은 쉽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는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자체로도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작게 우리 삶 속에서 도전하고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도전을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응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아, 안 보셨습니까? 어머, 얼마나 잘하는데. 어제 이란이랑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요, 어떤 선수는 축구공을 딱 잡으면은 그 상대편 선수가 뒤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이 공을 잡잖아요. 네 명이 달려들어요. 네 명이 뭐 어떻게든, 왜냐면 무슨 짓이라도 하니까, 손흥민이 잡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제발 응답받지 못하도록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이 지켜본대요. 어차피 제풀에 지쳐서 각인뿌리 체질로 시달리다가 망할 거니까 사단이 굳이 개입할 필요 없이 시스템 안에서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단이 온 총동원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사단이 두려워할 만큼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집중에 성공하는, 집중할 이유를 알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